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현장을 이제 우리는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고넬료가 그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이제 청해서 온 장면,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서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그 다음날 베드로와 또 몇 명의 일행들이 함께 이제 그 고넬료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고넬료의 집에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4절에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의 식솔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24절에 보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올 거라는 확신함을 가지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초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메시지를 함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게 참 정말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에게 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제가 지난 토요일날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 나눴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그의 가족에게 터닝포인트가 되는, 분기점이 되는, 영적인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메시지를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함께 듣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식솔들 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초청을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역 때문에 참 감사하게 이렇게 좋은 데를 가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전 교회 있을 때 뭐 성지순례도 몇 번 이렇게 갔었었고, 또 그때 무슨 사역 때문에 브라질에 이과수포포를 제가 제 인생에 언제 거기 가보겠습니까? 근데 사역 때문에 이제 가봤어요. 막 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 접경에 그 쏟아지는 이과수폭포를 보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 좋은 광경을 이 나만 볼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이 좀 데리고 와서 같이 보면, 부모님이랑 함께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일평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인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중에 저희 교회도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 성도님들과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땅이 참 신묘막측한 땅입니다. 오묘한 땅이에요. 거기가 이제 아시아와 유럽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다 이렇게 모아지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기후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어떤 세계 대륙이 이렇게 만나는 접점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난, 그러니까 굉장한 그 매력적인 땅이거든요. 제가 처음 딱 갔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좋은 주님이 오셨던 이곳을, 이 갈릴리 바다를 혼자 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여기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면, 보게 되면 소중한 사람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고넬료가 그런 거예요. 그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베드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그들을 초대해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결국은 전도의 가장 중요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만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면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제가 알기로 어떤 한 제가 잠깐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한 성도님께서 지금 전도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복음의 그 진짜 그 영광스러움을 깊이 깨달으니까 이거를 안전할 수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만난 진리, 이 말씀, 복음 이게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다면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복 가치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고넬료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절로 한번 넘어가서 친구들을 이제 모아놓고 친척들을 25절을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것을 이제 그냥 읽으면서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번 고넬료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넬료는 로마 시민권, 그것도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 이 이스라엘의 지배인으로 온 거예요. 그죠? 관리자로 온 겁니다. 베드로는 일개 어부 출신의 유대인에 불과합니다. 피지배국의 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 장교가 베드로 앞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는 가족과 친구들과 모든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바로 고넬료의 겸손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보낸 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겁니다. 바로 고넬료의 우리는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고넬료는 종들 앞에서 종들이 그의 발을 씻어주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는 하나님이 보낸 종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번에 그 사도행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매력적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그만큼 이 고넬료 안에는 겸손과 또 온유의 모습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러면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져서 절을 하고 또 존중의 모습, 비록 정말 보잘것없는 한 유대인의 어부 출신에 불과하지만 피지배국의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존경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는 베드로가 똑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고넬료를 대하는 것을 봅니다. 일어서라. 나도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고넬료 입장에서 고넬료가 이런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다면 우리가 26절에서는 한번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 이 가이사라에 오기 전에 요파에 있었고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루다에 있었죠. 루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쳐요. 그죠?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요파로 가서는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낫는 겁니다. 조금만 더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복음을 막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씩 막 주님께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그럼 이 정도 되면, 인간이면 아마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나 좀 뭐 좀 되네? 죽은 사람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목이 좀 굳을만 합니다. 이 정도면. 그죠?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거지만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 서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도 사람이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했었죠. 그 앉은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다 그 베드로를 주목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 나는 인간에 불과하다. 사람에 불과하다. 내가 사람을 지금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침범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바로 교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위치를 알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시면 나중에도 우리가 함께 또 보겠지만 똑같은 모습이 우리 예전에도 한번 묵상했던 것 같은데 바울에게도 있어요. 바울이 이고니온에 가지고 기적을 베푸니까 그때도 앉은뱅이를 일으켰더니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신에 막 비유를 하면서 이 사람은 제우스 신이다 막 이러면서 막 추앙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사람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저 같은 목회자들, 또 우리 영적 리더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냥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위치나 어떤 신분이나 어떤 계급장을 딱 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의 자리에 있는 저 같은 목회자들이 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되뇌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에 불과하다. 그 위치에서 겸손하게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좀 더 보고 싶은데요.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보시면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저는 여기서 더불어라는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자, 우리 25절에서는 고넬료의 모습을 봤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봤고요. 26절에서는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이 둘의 겸손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대하는 모습을 보죠. 그랬더니 27절에 더불어라고 시작을 해요. 더불어가 뭡니까? 함께라는 얘기예요. 둘 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가 되는 거예요. 만약 둘 중에 하나라도 목을 빳빳이 고추세우고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고 자신의 위치를 주장했다면 더불어 함께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둘 다 나름 위치에서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 겸손하게 무릎을 먼저 꿇었습니다. 그때 더불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됨의 역사. 저는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참 목회자로서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서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저보다 연배도 많고 사회적 경험도 많으시고 지식도 많으신 분도 많고 그런데도 목회자인이라고 저를 깍듯하게 존중해 주시는 분을 보면 참 저는 너무 귀한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 위치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저도 동일한 마음인 거죠.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니까 묵묵하게 겸손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서로 잃지 않는다면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사람됨을 인정해주며 서로 겸손하게 나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런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